제3장 바울의 노정과 그의 사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성분을 포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어떠함을 잃지 않고 사람의 성분으로 인해 파괴되지도 않으며 여전히 영원하고 초월하며 여전히 모든 것보다 뛰어나고 신성하며 거룩하며 순결합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의 사역은 사람의 성분을 담은 말씀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사람의 기억력과 이해와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마음과 영과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사역자의 상태가 응당 옳아야 하고 말씀의 사역자의 상태가 옳지 않으면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해왔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 가장 많이 쓰임받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말씀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길은 헬라어에서는 보통 말하는 길이 아닌 노정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는 계산할 수 있는 노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정이 있습니다. 이 노정은 이미 계산된 노정이고 정해진 노정입니다. 즉,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해줄 뿐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느냐도 정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이 정해진 길을 갈 수 있었고 또한 딱 알맞게 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쯤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믿던 그날 하나님이 그의 앞에 이 노정을 안배하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앞부분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말했으므로 바울은 모태로부터 이미 택정된 사람입니다. 뒷부분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가 아직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택정하시고 그를 위해 이 길을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후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의 예비와 시작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거친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특징을 가졌고 어떤 성질을 가졌으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는 다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우연적으로 당하는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배하에 있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갖게 된 사람의 천성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방면의 체험과 재능도 장래의 위임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바울을 택정하셨습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이 이미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바울의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안배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는 고기잡이였습니다. 결국 일생 동안 그가 한 일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그에게 열도록 주어졌습니다. 오순절 때에 그는 천국문을 열었고 고넬료의 집에서도 그가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 잡는 이가 사람을 이끌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도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는 고기를 잡고 있지 않고 그물을 깊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맨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이 책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만일 앞에 세 권의 복음서만 있고 요한이 앞에 세 권의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요한 서신도 베드로나 바울의 서신보다 10년이나 뒤에 쓰인 것입니다. 그때 그노시스파의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들로 혼잡시켰기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어떤 표현을 갖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배도의 날이 시작될 때 그물을 깁는 사람이 나와 영생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이 쓴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 마지막 책입니다. 만일 마지막에 이 책이 없었다면 성경은 온전치 않은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결론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한은 그물을 깊고 계시록으로 보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사역이 그물을 깊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바울에게 돌아가 봅시다. 그의 노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의 직업까지도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장막 짓는 사람이고 옷감을 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옷감과 재료를 가지고 재봉하여 거할 수 있는 장막, 특히 여행 시에 거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 이후 베드로와 장래 왕국 사역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왕국이 아직 임하기 전 사람들은 이미 구원되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장막을 짓듯 재료들로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천과 같은 한 조각의 재료가 아닌 장막같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직업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안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는 모태로부터 택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엉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응당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안배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환경과 가정과 직장 등 사람의 성분 안에는 다 하나님의 안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의 성분을 하나님은 말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을 말살하실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들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가식하거나 뭔가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겉사람이 파쇄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람의 성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당신 자신, 그 사람의 성분이 아닌 곧 당신의 천연적인 껍질과 자체의 생각과 감정이 있는 천연적인 생명은 확실히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하고 헐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파쇄하고 헐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지 우리 사람의 성분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남기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고 파쇄하고자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본 사람은 사역할 때 즉시 자신의 봉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만지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그리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하에 복종하고 십자가에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을 제했고 하나님이 깨뜨리고자 하시는 것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내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빛으로 나를 비추시고 빛으로 나를 죽이시며 빛으로 나를 처리해 주소서. 이로써 나의 개인적인 성분이 당신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당신의 일이 그것을 통해 표현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일생일대에서 우리는 그의 기점으로부터 종착지까지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안배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구원은 본이 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의 온 존재를 거꾸러뜨렸고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은 강한 구원입니다. 그가 일어난 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서신 중에 바울 한 사람이 쓴 것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계속 바울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실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역자입니다. 이제 고린도서를 특별히 유의하여 읽어보므로 바울의 말씀의 사역이 어떤 종류였는지를 봅시다. 어떤 형제는 성경에서 고린도서가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7장이 사람의 체험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이 이것을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함에서 이 말은 바울 자신의 말임에 분명합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원함도 역시 바울 개인의 뜻입니다. 6절은 바울 개인의 말이고 7절은 또한 바울 개인의 원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거나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서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 각양으로 역사하시나 나 개인의 의견으로는 너희 모두가 같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도 역시 바울이 한 말입니다. 10절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여기서 바울은 먼저 내가 명한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직 고린도전서 7장에만이 이런 설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면으로 이것이 그가 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면에서 명하는 자는 그가 아니요 주시라고 말합니다.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도 역시 바울이 한 말입니다. 12절부터 24절까지는 다 바울 개인이 한 말이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했습니까? 그는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까? 다음 구절은 그 원인을 말해줍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바울은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히 주께 받은 명령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이것은 자비하심을 받은 자의 의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충성된 자의 의견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충성된 자가 되기까지 그의 몸에 깊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로 충성된 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의견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많은 말들이 다 바울의 말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좋으니라. 바울은 이것이 그의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28절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것은 바울의 의견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이것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이것은 바울의 의견입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서 봅시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명했을 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명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이 얼마나 기묘한지를 보았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은 내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50절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거기에 비해 바울은 내가 이렇게 원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각 교회에서 이렇게 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높은 것 아니면 가장 낮은 것을 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만진 것은 가장 높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고린도전서 7장보다 더 높은 곳은 없습니다. 그는 이 말을 마친 후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분부가 있는가에 대해 분명했고 주님이 이 점에 있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것에 근거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긍휼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다한 후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말한 사람의 성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된다는 강하고 뛰어난 예증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징계와 속박을 받고 주님에 의해 파쇄된 한 사람이 어떤 방면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없는 줄 알고 그가 말했는데 그가 말한 것이 결국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고린도인들에게 준 결과는 그의 의견이 성령의 의견으로 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의 원함이요 그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가 한 말이 성령의 말이 되기까지 주님의 주권에 복종되고 주님의 영으로 역사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나귀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발람의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임할 때에만 말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간다면 나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을 수년 동안 따라오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결국 성령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내 뜻이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둘 때에만이 그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주어지지 않을 때 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둘 때이든 두지 않을 때이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온전케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나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도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심지어 그의 작은 생각도 성령의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은 높이 올려졌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뜻을 믿을 수 있고 당신의 그 생각과 뜻이 주님에게서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속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우리가 말해온 성령의 조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조성되고자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새기고 계십니다. 금등대는 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하고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금덩어리 같아서 하나님에게 한 번 두 번 침을 당해야 비로소 등대의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둘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당신에게 의탁할 정도로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처졌는가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의견과 사상이 믿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조성되고 역사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의탁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의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에는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의 의견과 생각과 요구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역사된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 이를 때 사람의 성분이 더해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말이 전에 우리가 전한 것과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일에 섞어 놓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의 성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성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섞어 놓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의 성분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더 들여서 바울이 한 말을 보기로 합시다. 그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님의 충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은 긍휼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곧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조성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고 그런 다음 많은 부분에서 그분의 말씀을 해내게 할 정도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내가 원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각 교회에게 분부하노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말이 나올 때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부터 사람의 성분을 갖고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한편의 교리를 기억하기만 하면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거쳐 나갈 때 당신에 의해 파괴됩니다. 사람의 경솔함이나 육체가 추가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 의해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를 거칠 때 그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조성되도록 하나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조금도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의견으로는 이렇다고 말한 것이 옳은 것임을 압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도 옳은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각 교회에게 말하노니도 옳은 것임을 압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분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서 단독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려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징계의 정도에 따라, 그가 받은 속박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나갈 때의 순결한 정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파쇄된 정도가 바로 말씀의 순결한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것이 적을수록, 그가 배운 것이 적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흘러나갈 때 더 많이 더럽혀지고 파괴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받은 속박과 징계와 매맞음과 파쇄됨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서 더 깨끗하게 흘러나갑니다.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사역이 문제가 있을 때 말씀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2절까지를 보기로 합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선지자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높은 사역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고 성령은 선지자들 위에 있으며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있어 그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한 자는 다른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것을 발견할 때 그로 일어나 말하게 해야 함을 여기서 말합니다. 비록 먼저 말한 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곁에 있는 계시를 얻은 자로 하여금 먼저 일어나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계시를 얻었다면 네댓 명이 다 말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만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있어 그로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할 때 그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에 하나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즉,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는 성령이 결정하지만 어떻게 말하며 어느 때 말하는가는 선지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집회 때에 만일 두세 사람이 이미 계시를 얻어 말하고 있다면 비록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람이 계시를 얻었다 하더라도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 말을 주신 분은 성령이지만 어느 때 말할 것인가는 그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임의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돌연히 계시를 얻었다면 그는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으로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 분은 성령이지만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하는가는 선지자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있어 당신더러 말하라고 했다면 이 영이 당신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말하고 어느 때에 말할 것인가는 선지자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말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자의 책임은 매우 막중한 것입니다. 많은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역자에게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손상을 입습니다.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사람의 태도가 틀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손상을 입습니다.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말할 때 사람의 어떠함이 틀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손상을 입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말씀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지 못할 때 말씀도 당신에게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면 선지자의 책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당신 위에 임할 때 말하고 임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고 언제 말하는 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지 않았고 성령으로 조성되지 않았으며 자신을 제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면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맡기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셔야 하나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느 때 말하는가는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책임은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녹음기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당신에게 두어져 어떻게 전하고 어느 때 전할 것인지가 당신에 의해 고려되어 전파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주님은 이 영으로 선지자들의 제재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느 때 말할 것인가는 선지자의 책임이지 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라는 사람이 만일 다룸이나 징계를 거치지 않고 속박을 받지 않는다면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 위에 임할 때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문제는 다만 선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떠한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선지자와 일반인의 차이에 있고 선지자와 선지자 사이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선지자와 저 선지자 사이의 차이점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와 발람의 차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말씀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의 사역이 없으며 합당한 사람이 없을 때 합당한 말씀의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말씀의 사역자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데 있지 않고 이상이 부족한 데 있지 않으며 또한 빛이 부족한 데에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용한 사람이 없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영으로 선지자에게 제재를 받게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선지자가 선지자의 영으로 그의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방임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생각이 많고 감정이 강한 선지자에게 선지자의 영으로 제재를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 안에서 십자가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육체를 방임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열 번 그를 치셨지만 그를 파쇄할 수 없으셨고 한 번, 두 번, 열 번 주님께서 그를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단계로 붓을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부족해서입니까? 빛이 부족해서입니까? 말씀이 부족해서입니까? 실로 유용한 선지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특징은 그가 유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유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탁하시고 당신더러 그것을 말해내라고 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을 위하여 말하라고 할 때 당신의 생각이 합당치 않다면 그 안에 당신의 생각이 섞이게 됩니다. 당신의 영이 옳지 않을 때 비록 당신이 말을 옳게 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서 나온 영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손에서 고통을 당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손에서 손상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다룸이 많을수록 묵시가 가까이 있고 우리가 받은 다룸이 깊을수록 더욱 묵시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속박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의 영이 속박받을 수 있으며 성령이 말씀을 그 사람 위에 둘 때가 바로 계시가 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묵시는 바로 그 사람의 성분이 성령의 통제하에 있는 사람을 통한 말씀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그러한 사람의 입에 두어질 때 그 말씀의 사역은 묵시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다룸이 깊을수록 더욱 묵시에 가깝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억력까지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도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다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각 방면에서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역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 되기가 쉽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이 맑은 사람이라고 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총명과 지식과 사람의 구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매맞고 눌려지며 헐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 위에 있는 그분의 다루시는 손길이 강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유용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사람을 헐고 파쇄하시어 말씀의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의 다루심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십 년 동안에 주님의 손은 계속 그의 몸에서 그를 다루시고 또 다루십니다. 주님은 그의 위에 역사하고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인도하시고 채찍질하시며 나를 파쇄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단계에 이를 때 주님의 말씀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위에 두시고 당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어느 때 말할 것인가는 당신이 결정하도록 그분은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의탁하고 당신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의 영으로 선지자에게 제재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흘러나가고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첨가한 것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말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책임은 무거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다면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또는 천사들로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을 중시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장애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장애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긍휼을 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주여 우리는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서 멈추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간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 그중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전한 것 중 참된 말씀의 전파는 몇 번이나 됩니까? 말씀의 사역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은 육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역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사역자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찾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역자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역자라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얻어야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얻지 못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직접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천사나 사자들도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게 됩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적으로 선포되었었습니다. 만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얻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교회가 새로운 위치에 서 있고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제자리에 서 있다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갈 길이 없게 됩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사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역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의 영은 선지자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말 같으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심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무엇이 참된 풍성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의 사역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